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다녀온 성지순례 중에 제일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지순례를 떠날 때 어떤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걱정과 부담감이 훨씬 컸습니다. 이유는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쭉 해왔는데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성지순례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 될 때도 있고 또 많이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허리에 통증으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해서 걸으면 함께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게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타고 다니는 버스도 좋았고 또 숙소도 좋았고 또 음식도 좋았고 또 가이드가 또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감사하고 감동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챙기고 서로 격려하고 순간순간 사실 좀 약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또 가방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그 10박 11일의 여정을 다 함께하고 무사히 감격스럽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든 그 순간에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그 생각하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관심을 쏟고 어디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한 율법사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보태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도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도 위대한 존재의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태면 만약에 이 계명을 놓치면, 만약에 이 계명을 미루면, 만약에 이 계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게 정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일까요? 세계적인 저술가 바이런 케이티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그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불행하나? 그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랍니다. 이유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해외에 나가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많이 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편리한 기술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며 사시나요?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벌써 실망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벌써 섭섭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셔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요즘 너무 답답하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참된 사랑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함께 배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외롭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고독하셔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방황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은 언제나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질문이 끝없이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타인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살피다, 아이고 저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가지고 있나? 그래서 나도 가지고 싶고, 어,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러네. 그러면 나도 흉내 내고 싶고. 그 결과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충만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타까움과 눈물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초라한 인생을 살다 마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목표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요. 우리가 보석을 사랑하면요, 보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보석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성지순례 기간에 가이드가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일찍이 출발해가지고 보석집에 좀 들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절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이 한 시간 더 빨리 출발을 해서 가다가 보석집에 들어갔어요. 아니, 보석집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한 시간 빨리 직원들이 한 10명이 출근한 것 같아. 세상에 열심히 설명하는데 보석을 사는 사람이 안 보여. 내가 나오면서 얼마나 미안했게요. 보석을 살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석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과 명예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돈, 이 보석, 이 성공이 나를 사랑할까요? 정말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가치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요? 건강, 관계, 평안, 거룩, 이 영원한 가치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황홀한 삶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가끔 가다 느끼시나요? 아니면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없이 밀려오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가득 차 있나요? 한 목사님이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딱 앉으면서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저 직장 하나 잡아주세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아니 내가 자네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직장을 잡아주나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사랑사랑하지만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쳐다보니 그 청년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고아원 문 앞에 버렸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은 나를 외면했고 그래서 나는 마침내 전과자가 되었어요. 사랑이라고요.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와, 그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자네 그러면 고아원에 자랄 때 누가 우유 먹여주었나? 누가 기저귀 갈아주었나? 그 청년이 뭔가 딱 잡힌, 자네는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어. 그때 뭔가 깨달으셨나 봐. 하는 얘기요. 목사님, 사실은요, 고한 원장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러더니 허걱대면서 막 무는 거야.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이 막 생각이 났나 봐. 이렇게 계속 우는 거야.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나 갑니다. 그래서, 아니, 직장은 어떡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와.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난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노라고 아주 확실하게 증표를 만들어줬어요. 그 증표가 뭐죠?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요, 사랑에 굶주림이 없어요. 내게 고난이 밀려와도, 내게 질병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실패가 찾아와도, 내 인생의 슬픔이 찾아와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너희들의 응답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최악의 길을 걷던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걷던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도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다가와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가둬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흘려보내고 친구들에게 흘려보내고 동료들에게 끝없이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충만함을 끝없이 끝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얻으려고는 애를 쓰지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에 빠져 살다 보니 사랑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기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감격으로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 한마디로 말한 뭐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떼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만큼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니 아직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제 간증한 건데, 이 집사님은 평생 이제 사랑을 갈망하면서 사는 분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별로 못 받았나 봐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늘 사랑에 굶주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해요. 왜인지 아세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 좀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생각해 보니까 빨리 결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육체적 관계 외에는 별로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슴이 허전해. 어느 날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생명나무 축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길이 없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쫙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갈망하던 사랑이 바로 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 신랑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야,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아직 지식도 짧고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래서 친구에게 말해. 야 나는 우리 신랑한테 도저히 자신이 없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꼭 말로 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가슴에 꽉 꽂혔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못해도 보일 수는 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우리 신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밥을 할 때도 밥, 쌀을 씻으면서도 기도 하나님 우리 신랑 우리 아이들 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정서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신랑이 이제 출근할 때 예전에는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잘 다녀오세요 그랬지만 지금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옷 단장하고 나와가지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또 이제 퇴근하면 여보 고마워요. 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자기 신랑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딱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확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잠을 재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무슨 5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는 거야.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 우리 집안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지니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제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고대 정말 대단한 목회자였죠. 그분은 이렇게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무슨 뭐 자기가 뭐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귀한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요?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